오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이제 성경을 보게 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2장을 펴시면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그 양식, 육적인 양식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알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3절에 있는 표현대로 이렇게 큰 구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So great salvation, so great salvation. 이렇게 큰 구원이다. 그토록 큰 구원이다. 이토록 큰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잘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 좋은 거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당장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유독 최고의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빛 같은 그러한 물리적으로 볼때 대단히 정말 엄청난 그런 빛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땠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손수 육체를 바디 이 육체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손수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려면 콧구멍에 누군가의 숨을 불어넣으려면 이거는 아무나 시험하면 안 되실 것 같고 부부끼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려면 상대방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려면 얼마나 가까이 입술을 갖다 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키스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번성해 갈 때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을 때,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게 돌판들이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율법,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이 있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어떤 바디 쉐이프, 바디 이 어떤 신체 모양과 똑같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영이니까 사실 손가락 자체가 없으시지요. 그러나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단히 인간에게 대해서만큼 하나님 특별하게 이렇게 대우하신단 말이죠. 그 어떤 천사나 그 어떤 짐승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그 육체 안에, 그 어떤 피조물의 육체 또는 피조물의 그 어떤 실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지 않으시는데, 유독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는 들어와 계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 어떤 피조물 안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왜곡하는 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사제가 이 빵과 포도주죠, 거기는. 포도주에 사제가 이걸 들고 축성을 하면, 기도를 하면, 이게 실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 안에, 이 빵 조가리 안에 계시고, 이 포도주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무나 어떤 무슨 별이나 어떤 부뚜막이나 이런 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성경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컨트롤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편재하신다, 무소부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어떤 돌멩이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고 나무 조각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안에는 직접 거하신단 말이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장난감입니까? 재산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부모 자신이에요. 엄마 아빠 자신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죠. 그 어떤 천사나 그 어떤 짐승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가 돼서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아끼는 것이 없으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잘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죠. 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다른 건 뭐가 아깝다고 안 내주시겠냐.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아끼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했어야 할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이두 번째 기회는 그야말로 좋은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좋은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이러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즉 구원이라는 것을 이토록 큰 구원이다, 이렇게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높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인 이유를 조금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뭘 깨달았을 때 과연 구원이란 이렇게 큰 구원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해서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는 이제 조직 신학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 불변하시고요.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재하세요. 이것을 이제 옴니 프레젠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전능하세요. 옴니 포텐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옴니포텐스 이렇게 표현하고, 전지하시다 할 때 이것을 옴니션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러한 어떤 속성이라면, 사람과도 함께 나누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또 사람에게도 이 사랑의 속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세요. 이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를 보시면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특별히 그 제우스나 이런 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런 존재들을 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지, 방탕한 것 중에 그렇게 방탕할 수 없고, 야비하기도 그렇게 야비할 수가 없고,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문란한 것이 이게 이방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공의라는 속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 또는 속성을 우리가 음미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우리 지체들 중에 어쩌면 이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은 한 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 한번 좀 찾아보시죠.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하나님에 관한 이 묘사를 볼 때 하나님은 이 비뚤어진 것이 전혀 없는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최상의 존경을 우리가 이 창조주께 드리면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주는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네,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의 가운데 높여지시고 또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의란 도대체 뭘까요? 공의. 우리가 법원에 가면 법원에 이렇게 그 이 정의의 여신 상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자가 이제 눈을 가린 채 천칭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울 같은 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무게를 재는 이 저울 같은 것을 들고 편견을 가지 않고 공평하게 이걸 이제 재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법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의의 모습이죠. 공의란 범법한 자에게는 그야말로 칼날 같은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빚진 자에게 마지막 한 푼까지, 천억 원 빚진 자에게 단돈 1원 한 푼이라도 남기지 않고 받아내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에는 용서나 어떤 관용, 눈 감아주는 거, 은혜, 긍휼, 이런 것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 사정 없이 그야말로 냉정한 것, 이게 공의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지옥. 좋습니다. 오케이. 예, 또. 제가 하나만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예, 또. 사망. 오케이. 사망. 예, 좋습니다. 예? 십자가. 예, 예, 십자가. 어이, 제가 생각 못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율법. 아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게, 폭로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어 표현으로는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short, 짧다는 거예요. 여기 저쪽에 지금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인간이 이걸 미쳐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짧아요. 저처럼 쇼다니엘이 짧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각자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선언하는 게, 언도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너 이건 하지 마. 하면 죽어. 어쨌든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뭘 해도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두세 증인의 어떤 증언이 있으면 죄를 범한 자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의 싹시 사망인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평생 우리가 일도 하고 가정도 다 꾸리고 뭐 결혼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자아성취도 이제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목적, 우리가 사는 그 주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속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면서, 내가 이걸 지키지 못했는데 값없이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큰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부과하는 형벌, 그것이 지옥입니다. 물론 최종 장소는 불못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아시죠? 지옥은 임시 처소로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 지구 속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구 중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크고 흰 왕좌 심판 이후에 사망과 지옥이 다 불못에 던져진다. 불의 호수. 호수는 호수인데 물로 차 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로 차 있어서 불못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불침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물로 그리고 또 이 불로 침례를 주신다 할 때 이 불침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불받아라 불받아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의도는 우리 흠정역의 표현대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표현을 불받아라 불받아라 해서 뭔가 뜨거워지는 게 성령 체험인 것 같고 구원인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찌되었건 그 불못에 이 불못에 이제 이 지옥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 갑니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죽으면 곧바로 지옥으로 가고 그 지옥이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옮겨져서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니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불못에 갑니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옥은 이 전능하신 분께서 만드신 장소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하자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아무리 감옥을 그렇게 외딴 곳에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잘 감시해도 거기서 또 도망치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은 누구의 작품이냐면 이것은 전능하신 분의 작품입니다. 전지하신 분의 작품입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께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이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이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께서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 분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한히 이어지는 형벌입니다. 끝이 없이 무한히 이어지는 형벌이에요. 형벌. 벌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결코 끝나지 않는 파멸입니다. 지옥에서는 뭔가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파멸되는 거예요. 파멸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멸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지속되는 재앙입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둠, 재앙이에요.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한번 좀 잠깐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지옥에 관해서 신약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소금에 뭔가가 절여지듯이 사람이 불로 절여지는 곳이 지옥이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그곳에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물리학적으로 뭔지 잘 모릅니다. 원래 우리가 인간이 이 현세상에서 이해하는 물리학은 뭔가가 타면 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탈 수는 없어요. 어떤 물질이 타면 그것은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 지옥에서 뭔가 타고 있는데 그치지를 않고 타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지금 현 세상의 어떤 과학 법칙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아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그냥 추정할 뿐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고통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볼 때 물 한 방울을 혀끝에 대고 싶어서 그래서 절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을 고통의 장소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지옥에는 통증이 지속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만성통증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근육이 늘 좀 아픈 그런 이제 체질인데 이 만성통증이라는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성두통, 만성편두통 또는 지금 우리 중에도 또 류마티즘 같은 걸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런 것이 끊임없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성 편두통이 끊임없이 영원히 한순간도 빼지 않고 지속된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이렇게 이제 투병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투병 생활이 길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제 암 환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그렇게 투병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정말로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암환자들이 다 겪는 그러한 어떤 고통, 통증을 이제 느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아, 천국엔 적이 없는 곳이구나. 지속되는 통증이 없는 곳이구나. 반면에 지옥이라는 곳은 저렇게 저런 통증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잠들지 않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 통증이 지속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실감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계실 때, 잠을 이렇게 이제 계속 약기운에 취해서 잠을 주무실 때 제가 아버지 귓속에 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천국엔 통증이 없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해방되실 때, 통증이 없어요. 지옥은 이 통증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칠흑 같은 어둠의 연속입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수치가 있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치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강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자존심들 하시죠, 다들. 사실 누구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 치욕스럽게 되는 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지옥은 영원히 치욕스러운 곳입니다. 그 치욕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치욕이 영존하는 곳입니다. 잠깐 수치스럽다 마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수치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는 것도 끔찍한데 거기에 더해서 누가 있냐면 마귀의 버금갔던 내 옆집에 살던 그 고약한 그 아줌마 아저씨, 우리 직장 상사, 마귀 저리 가라였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마주치는, 스쳐가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마귀 같은 거예요. 마귀들과 마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마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아우, 저 사람 정말 마귀 같아, 이런 사람 겪어보신 분은 치가 떨릴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긍휼이 없어요. 서로 긍휼이 봐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완전히 전적으로 이기적인 곳입니다. 형제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면 자기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기적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군대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군대가 우리 같은 분단 국가에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군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키가 조그맣다 그래서 방위를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군생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이 다른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옥은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없어요. 의라는 것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관용 같은 것들이 없어요. 이 지옥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8절부터 31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이 사람을 사형하는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어겨서 사람을 죽여야 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심지어 아들, 심지어 딸, 심지어 부모님 이런 분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심각하게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돌멩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 극도의 공포와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비교할 것도 비교조차 되지도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당연히 받을 그 형벌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랑 자체이신 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알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이 현세상보다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겠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이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실체, 하늘에 있는 그 실체는 더 나은 실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현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이 천국에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 시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물이 동작할지가 잘 모릅니다. 사실 사고가 난다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두 개의 자동차가 똑같은 장소를 통과하면 그러면은 다른 방향에서 통과하려고 하면 그럼 사고가 나는 것인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세상일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는, 왜? 영원이기 때문에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서 시간의 어떤 길이를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든 물질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은 무한히 이어지는 보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보상을 받는 곳인데 영원히 그 보상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무한히 이 보상이 이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지속되는 새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통도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인간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권태입니다. 권태, 무료함, 심심한 거, 인간은 이걸 못 견뎌해요. 인간이 왜 이렇게 범죄하는 것입니까? 왜 금요일만 되면 다들 불이 나가지고, 불을 받았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 술 마시러 가고 춤추러 가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정욕을 불태우는 것입니까? 심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심한 걸 견디지 못합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인간의 이 권태라는 것이 온갖 악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많은 창한 물을 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인가요? 왜 그래요? 권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세기에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악기를 만들어내요. 그거 하나님 찬양하려고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에요. 락음악 만들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궁궁덕덕 궁궁덕덕 하는 그런 음악 만들어내려고 그 악기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권태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 권태가 없는 거예요. 권태가. 새로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새 차를 샀는데 그게 영원히 새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기 뭐 지난주에 그 제 여기 저 뒤에 세워놓은 제 차에 이 앞에 그 저 오른쪽 앞에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긁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냥 이렇게 닦아서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깊게 파인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물론 새 차는 아니고 저도 중고차 산 거지만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그런 뺑소니 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새 거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새 것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데이트할 때 설레이셨죠. 그 설레임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결코 쇠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그 정도가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천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새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또 결코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그분을 만나고 이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때 넘치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 이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기쁨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이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죠. 거기에 밤이 없겠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에 죽음이 없습니다.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그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천국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없으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진시황 얘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현대판 진시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장생하는 그 어떤 약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몸을 냉동시킵니다. 초저온으로 냉동시켜서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발전해 있을 50년, 100년 이후에 깨어나겠다 이러면서 자기 몸을 갑부들이 냉동시킵니다. 죽기 전에. 그러나 죄인으로서 죄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저주. 마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범죄한 아담의 육신을 930살까지로 제한하신 것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장의사도 필요 없고 장례식장도 필요 없고 조문도 필요 없고 무덤도 필요 없겠네요. 부의금 낼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의금 많이 나가시죠? 5월 이런 봄에는 특별히 결혼식 축의금도 많이 나가시죠? 천국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축의금도 안 내도 되겠습니다. 천국에는 저주와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 뭐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없겠는데 제가 예전에 대략 적어본 것이 이렇습니다. 천국에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학원이 없어요. 수능이 없고 논술, 입시지옥, 범죄, 법원도 없어요. 경찰이 없습니다. 순찰차, 주차단속, 감시카메라, 감옥, 감옥이 없으니 탈옥도 없습니다. 마약, 테러, 전쟁, 군대, 무기, 기아, 난민, 전쟁고아도 없습니다. 탈북자, 전쟁고아. 제가 이 부분을 요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와 관련해서 좀 뼈저리게 또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제 좀 새긴 것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쟁 고아셨는데, 그 삶이 얼마나 이제 좀 힘들었을지를 그 친척분들, 아버지 윗대의 그 친척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들으니까 아버지가 참, 이렇게 참 어렵게 사셨구나 하는 것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천국에 전쟁고아가 없습니다. 탈북자가 없습니다. 독재자, 학대, 가정폭력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천국이어야 할 가정에서 맞으면서 사람이 부부생활을 하고 또 자녀로서 자란다. 이건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죠? 천국에 이 가정폭력이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없습니다. 치매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자꾸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매가 없습니다. 예, 술도 없습니다. 아멘. 예. 학살이 없습니다. 폭정이 없어요. TV가 없습니다. 아, TV 없으니까 너무 서운하시죠? 인터넷이 없습니다. 영화관이 없어요. 점집이 없습니다. 절이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포르노가 없어요. 신용불량이 없습니다. 사채가 없어요. 자살이 없어요. 사재기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투견도 없어요. 동물학대도 없어요. 도박, 카지노, 로또, 노래방, 룸사롱, 나이트클럽, 술, 담배, 성폭력, 미혼모, 피임, 입양, 대리모, 인공수정, 인공관절. 저희 어머니가 인공관절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없습니다. 청소기도 없어요. 세탁기, 슈퍼타이도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어요. 은행, 담보대출, 기름유출, 해양오염, 생태계 파괴, 황사, 아토피, 기형아, 양극화, 권모술수, 파렴치, 역겨운 정치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가요? 음악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음악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쓸데없는 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무런 소용도 없을 쓸데없는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없어야 될 것들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물이라고 여기면서 다 긁어 모으려고 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범법이 없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장 27절에도 보니까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만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자들 여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참 사람들이 이제 천태만상인데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보란 듯이 이렇게 이 골목에서 나와서 제 앞을 가로질러서 이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 차선으로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킬까?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 멀쩡하게 생긴 학생. 담배를 뜯어가지고는 그 담배 그 이 봉투를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가요. 음료수 마시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놓고 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이 있는 곳이고 이 천국에는 완전한 휴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에는 또 하나 완전한 이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한 이해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우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사람은 그걸 귀하게 여겨요. 똑같은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그냥 을의 부모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뭐 심지어 대학원까지 다 돈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걸 받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돈 벌다가 나중에 다 늙음하게 고등학교라도 다니고 싶어서 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검정고시를 통해서 얻은 사람은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결정됩니다.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몰라봤어도 그 정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막 굴리던 그런 골동품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엿바꿔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조선시대 이조백자더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귀하게 이것을 대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율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군요 하고 매 순간 고백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닥쳤어도 이거 못해먹겠다, 나 못살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될수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더 새롭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것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매기고 있는 사람인가를 잠깐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23장을 같이 하십시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일어나서 하십시다.
예수님 보혈 능력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토록 큰 구원, 너무너무 큰 이 구원에 관해서 부족한 입술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둔하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어리석고 무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정말 충분하게는 전하지 못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읽은 말씀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그렇게 큰 것일까? 그 의문이 진지하게 우리 각자 속에 다가오고,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